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마지막 절 또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장절 다시 부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엘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로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거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훈련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교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안디옥 교회가 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진행의 흐름이고 사도행전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 이야기는 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본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선교사들이 선교여행을 다니고 돌아와서 그 선교여행의 성과를 보고하고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출발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섰을 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고요. 자유자도 아니고요. 학식자도 아니고요. 종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심하게 말해 과장하면 인류.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하신 그 한 새 사람. 이 성령께서 이 우리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셔서 이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교회가 선 그 장면입니다. 지금 성경 개관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 전체란 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의 큰 흐름으로 볼 때에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 것은 참 큰 분수령,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대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가 되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 만 백성을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 자기 백성,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 만드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나 백성이나 나라나 공동체를 세우셔가지고 원래부터 하시고 싶었던 만민이 아무라도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이 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새 한 사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체성과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서게 하는 오늘은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저 가이사랴로, 그 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 있는 곳, 숨겨질 사람이 있는 곳, 고향, 자기 출신지로 돌아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라는 곳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헬라어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 섬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에 나서 흩어지다 보니까 원래 자기 고향 구브로까지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에, 아프리카 북부와 이 이스라엘과 유럽, 이쪽 동쪽 유럽, 뭐 그리스나 이태리나 이런 것은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둘러싸고 한 문화권 속에 속한 곳이었어요.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뤘다가 또 다시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옆집 사람에게 전했겠지요. 어릴 적부터 살던 친구에게 전했겠지요. 그거 뭐 형제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손님에게 전했겠지요. 랜드로드에게, 테넌트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던 사람이니까, 늘 보던 사람이니까 그 사정과 문화와 언어를 알기 때문에 잘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뭐 비즈니스 여행을 갔든지 전도 여행을 갔든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생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짜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도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들어봤고 먼 곳에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으로 유대인이든지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듣고 개종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생짜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더라는 겁니다. 저 촌구석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대속의 역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데 그 앞에서 죄인 되었고 죽었는데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진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그 잘난 도시 고린도에서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도시들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 들을까, 조롱이나 당하지 않을까, 과연 먹히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돌도 맞고 쫓겨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소식으로 듣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그 안디옥 도시에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의아하게 여긴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죠. 이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그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속된 말로. 성령께서 얼마나 환상을 보이시고 막 보자기를 내렸다 올렸다 사람들이 딱 맞게 이렇게 도착하게 하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원래는 이방인 집에 오면 안 되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오셨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을 불러오라고 성령께서 그럽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막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교회 앞에서 그걸 자세히 또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실은 이러저러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아 그래?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셨나 보다.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생긴 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원래 그 살고 있는 모양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이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과연 그런가?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주인 줄 알고 믿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때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창세기부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획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보지 못한 일이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아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를 보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또 거기를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생명을 살려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런 사람 우리가 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냥 참 남은 잘 못 알아주는 나의 좋은 점을 착 알아가지고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막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못 믿었어요. 스파이가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름 적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때 바울을, 사울을 그때는 인도에서 교회에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새가정, 이제 새신자 영접하는 그 부서를 바나바 사역, 이렇게 이름 짓는 게 많습니다. 이게 쭈뼛쭈뼛 하잖아요. 이게 서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참 위로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그래서 교회랑 같이 이렇게 연합하게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좋은 사람이,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했어요. 목회가 하다 보니까 바나바란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벌써 10년 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키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다소 고향에 가 있어요. 터키지 북부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열방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종으로 너를 택하고 세웠다. 그 바울이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눈도 멀었다가 다시 뜨잖아요. 그러면 금방 쓰실 것 같은데 금방 과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얘기한 약속한 모든 약속의 그 하나님의 성취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기도하고 성령께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 받은 것을, 구원 받은 것을, 종된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인정해주고 교제 약수를 나눴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교제 약수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도 잘 안 통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교회가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 챔피언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대변자고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저 이단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넣을 그 행동대장이고 거기에 이론가고 거기에 실천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피신시켜요. 바울이 거기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냥 날짜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뭐 했는지 안 나와요. 알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생도 많이 했다, 핍박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고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맞아 죽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다 겪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아마도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겪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신동이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그 회당에서 촉망받던 우등생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예루살렘 가말리알이라는 당시 최고의 랍비 문화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되라고, 성공하라고 보내놨더니 이 자가 예수를 믿고 고향에 와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서 안 쫓겨났겠어요? 매를 안 맞았겠어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나도 한마디만 해볼랬다 그러고서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촉망받던 사람이 10년간 그렇게 아무 무명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종이라고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시기가 언제인지 기다리며 있었어요. 바울이 성장한 기간이었고 기다린 기간이었고 단련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을 바나바가 생각이 나서 다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목회를 1년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사도행전 복음서에서부터 처음 역사상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과 과거와 계급과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공동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 게 우리의 정체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잖아요. 한국 사람, 뭐 직장의 직분으로 불리기도 하고 직업에 따라 불리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로, 장로로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딸로, 아들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불려지는 그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진짜고 어떤 이름이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무슨 의사도 있고 그래요. 다 뭐 학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일용 노동자도 있는데 그 다른 모든 이름들보다 다른 모든 자랑과 다른 모든 힘과 부여함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제일 진짜고 근본이고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정방폭포라는 저기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 둘이 갔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찍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인데 우리 와이프가 바위 위에 떡 쓰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거기 다 신혼부부고 막 정말 다 많은데 아유 창피해가지고 근데 아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무슨 이름이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떤 출신과 어떤 과거와 어떤 성품과 어떤 직업과 어떤 재주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근본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로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뭐 있다고 뭐 이렇게 내일 없어질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한 거고 두 번째 모습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구성, 그 모습들이고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일입니다. 이 일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합과 교제가 잘 됐어요. 리더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리더의 리더십에 따랐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세워진 교회가 돈을 모아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조를 해서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그것도 담임 목사들한테 바나와하고 바울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안디옥 교회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산이 아마 5배, 10배는 됐을 거예요. 그래도 형제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신생교회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서 형제 교회와 연합할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미국에서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데 스페니시 말로 드리는 교회, 미국말로 드리는 교회들과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서 함께 연합하고 한 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다. 근데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됐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 예.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근데 짐작컨대 니게르라고 하는 게 별명이고 시므온이 본명일 텐데 니게르라는 이름은 흑인이란 검다는 뜻이에요. 네그로, 니그로 이런 말 있잖아요. 네그로, 니그로 그런 말 있잖아요.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흑인이었나 봐요. 아프리카 출신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을 시므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몬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유대식 이름 시몬으로 불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베드로로 불리잖아요.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피럴, 베드로란 이름은 서양식, 헬라식, 국제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도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이란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일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하고 살던 유대인 그 활동 범위가 유대인들하고 친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레네 출신 루기오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예요. 아마도 같은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창립 멤버였을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루기오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루시어스예요. 루시어스. 전형적인 로마 이름입니다. 전형적인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같을지 몰라도 시므온은 활동 범위가 친한 사람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루시어스라는 사람은 루기오라는 사람은 주로 만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약간 다르죠. 다양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헤롯이란 거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당시 로마에게 이렇게 권력을 나눠받아서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귀족 집안입니다. 왕족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헤롯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고 이름도 마나엘 유대식 이름이니까 정통 유대의 귀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란 사람. 사울이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자기 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출신 성분이 그런데 진짜 교회를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과 혈통과 만나는 사람과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모든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도 다양했지만 그 리더들의 면모를 볼 때에도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랑 수준이 같아서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나 뭐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진짜고 자랑스럽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연합하고 형제가 되었으면 수준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으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잠깐 연합할 수는 있어요. 잠깐 참아줄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잠깐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대해줄 수는 있어요. 형제로 동거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진짜 형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된 것이 기쁘고 기뻐서 세상 다른 것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또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기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소망하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능력이니까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성령께서 금식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시킬 일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즉시 안수해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세계 선교야 모든 교회들이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선교에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근데 담임 목사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분들이 뭐 은퇴한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뭐 의사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역이 없는 사역자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선교사밖에는 못할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회를 하는 그런 은사와 성격과 선교사를 하는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계신 테이블은요 모든 시선이 선교사님한테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런 정도의 배짱과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생긴 것 자체가 그래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조용히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선교지로 그냥 나가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자원, 교회에서 제일 그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뭐 90%를 선교에 사용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서 순종하고 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저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도 잘 못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물론 뭐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겠지만 지금 같으면 여기가 조사원에는 아니지만 여기가 제가 심겨진 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는 이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선교사님을 도울 수는 없지만 선교지마다 뭐 무슨 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교사님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인연을 맺어주신 선교사님들이라도 열심히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들이 나와서 우리도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쓰셨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 일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신 일은요, 성령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에 참 잘 들어맞는 딱 그 한가운데 있어서 쓰임을 받은 복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쓰임을 받았어요. 약간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고넬료, 뭐 베드로 뭐 이런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원래 생긴 게 그래서 원래 하던 말이 그래서 원래 사귀던 사람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들 돕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그 일이 많이 했어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부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도왔는데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냥 처음에는 좋았는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본거지가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는 잘 나눠지는 것 같은데 참 은혜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왠지 소홀히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제자들이 다 모여야 됐고 공동회를 열어야 됐고 많이 기도해야 됐고 사도들이 열심히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은 됐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게 그냥 쉽게 됐거든요. 이 리더들이 다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제자 사도들이 리더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나중에는 이 헬랍 출신 젊은 집사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그리스 말이 더 편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집사들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고민을 하고 공동회의하고 막 기도하고 투표를 여러 번 하고 막 그랬어요. 자칫하면은 교회가 갈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서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긴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교 보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흩어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 모든 출신, 모든 곳, 먼 곳, 가까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일, 여러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형제가 되는 그 일, 서로 돕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로 연합하는 그 일, 온 땅이 복음을 알도록 선교하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커다란 계획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힘들게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쁜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뒤처진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인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생긴 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가운데 끼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작더라도 큰일을 하는 능력이고 크더라도 교만하지 않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 창세 전부터 영원 세상이 종말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 가운데, 그 큰 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젊은 교회는 젊은 교회대로,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대로,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여러 민족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있는 자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내 맡기신 일이 나는 이 일이나 해야지 뭐 이것밖에는 못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시켜주셨구나. 그럴 때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다닐 만한 자부심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경륜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작거나 크거나 목사가 저처럼 좀 부족하거나 괜찮거나 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있거나 참 이렇게 뭐 좀 막 이렇게 막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거나 상관없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다닐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들 가운데 각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는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면서 눈을 여기저기 돌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너가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친숙한 곳, 잘할 수 있는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인에게도 가고 선교도 나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그 선하신 일 가운데 기쁨으로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 한인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인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왔어요. 한인교회, 이 한인교회라는 건 이민자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는 교회들, 한국 사람들의 교회. 근데 이게 우리 같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영국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한인교회 출신인데 미국 교회에서 미국 회중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국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교회에 다니는 한인들도 꽤 있대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한인교회 출신 젊은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고 친구들이 다 미국 사람이고 멕시코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라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멕시코 사람 다 모여서 그렇게 교회하는, 목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꽤 이제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제가 제일 토종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웨체스터 시골에서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한인 회중을 섬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 특수 목회를 하시는군요. 아 특수 목회를 하시는군요. 예 맞네요. 하나님이 세계 각곳 곳곳 모든 사람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쓰고 하시는 큰일 가운데 나도 이 자리에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내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도 써주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가운데 나도 껴있군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2세들 모이는데 그렇게 한인교회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부담이 심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더 2세들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선교에 힘을 써야 될 텐데 나도 뭔가 더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2세 사역자들하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부담이 들어가지고 부담이 들고 막 왠지 죄송스러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도 써주시고 계시구나. 과연 이것이 내가 심긴 바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세계를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세계 선교에 형제가 연합하는 일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힘있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복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알게 하실 때 그래서 편안한 데를 좀 벗어나서 우리 익숙한 방식을 좀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선교에 좀 더 힘을 쓰고 정말 복음 잘 안 듣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열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인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다음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돌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랑스러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훨씬 있습니다. 친구들도 범위가 넓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주류사회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 자랑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 영업권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리더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학생들 잘 섬기고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두 가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만큼 생각만큼 기도의 범위만큼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수치를 제하시며 눈물 씻어주시는 그곳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곳 성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생명의 강처럼 세상에 펼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생명을 걸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능력으로 삼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 시키신 일, 맡기신 일, 맡기신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럽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이곳을 벗어나서 더 큰 일 하라고 할 때는 불편하다고 안 해본 일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마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